데카르트의 성찰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성찰을 읽겠습니다. 제2성찰에서 다루는 내용은 자립적 자기의식의 현존, 정신의 우선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철학고전 강의 텍스트로는 제26강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책에 있지 않은 내용을 좀 제가 보완해서 언급함으로써 책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읽으면 더 잘 읽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면해서 제가 이게 팟캐스트로 뭔가를 할 때는 언어적인 것만 전달이 되잖아요. 어조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비언어적인 전달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말로만 뭔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데카르트를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를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주의라기보다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데카르트는 저쪽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나르시스트죠.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뭔가 고민스럽거나 깊이 생각을 하거나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때,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 그게 계속 내가 이런 데가 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또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데카르트의 그 관점에서 또는 데카르트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나는 계속해서 분열한다.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분열하는 존재다. 이게 내 몸뚱아리가 쪼개진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계속해서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초월론적 사유라는 말이 26강에 등장하는데요. 초월론적 사유라는 것은 초월론, 초월 더하기 이론, 이론 더하기 초월, 이 합성어입니다. 트랜스젠덴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론적으로 초월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초월자가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이라고 가정해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초월론적 사유 또는 초월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기독교도들이나 중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겠죠. 신은 내가 도대체 가닿을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정말로 이게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존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다. 즉 이론적으로라도 내가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론적으로 초월자가 되어본다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입니다. 데카르트 당시에 이 성찰이나 철학의 원리나 이런 책을 처음에 라티움어로 썼는데 이 데카르트가 네덜란드에 가서 이걸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 프랑스하고 네덜란드는 지금이야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동네 분위기가 아주 아주 달랐죠. 데카르트 시대에는 이미 데카르트 시대에는 프로테스탄트가 자기 세력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철저한 가톨릭 국가이고 스콜라 철학이 만연한 동네였는데 아주 독실한 파스칼 가톨릭 신자였던 파스칼마저도 그 사람이 얀센 네덜란드의 얀센주의자가 아니냐 해서 몰려가지고 포르 로아얄 그 수도원도 예수회의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나라였죠. 프랑스는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유로운 정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초원론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아니 내가 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개인 한 인간의 그 사유 안에는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정해보는 그런 나도 있고 동시에 내가 하찮은 인간 존재, 즉 유한자라고 하는 것도 알아차리는 나도 있죠. 이 두 개가 적어도 이 두 개가 여러 개의 내가 나오는데 적어도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끓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초월론적 사유인 것입니다. 간단한 비유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방구석에만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능력 되는 대로 뭐 쭉 하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렇게 산다면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놈인지 이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학교에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잘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잘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저렇게 잘난 사람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느껴지는 분은 잘난 분이에요. 뭐, 나 잘난, 글쎄, 나는 누가 잘난 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잘난 분이라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자기 객관화가 아주 안 되는 그런 분이거나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런 분 그렇다고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남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가 내 능력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카르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신을 상대로 해서 세상에 완전한 존재인 무한한 신을 상대로 하면 내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을 만나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겠죠. 네, 그 얘기는 제 3 성찰에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뭐 존재 증명 뭐 그러면 뭐 그 신의 속성 뭐 이러이러한 것을 뭐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자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유한함을 알게 해주는 신이 있다는 그런 식의 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학대적인 메조키스트적인 증명이죠. 26강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런 사유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데카르트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 물질적으로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걸 일단 제껴두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일성찰에서 난국의 암흑에 빠져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제2성찰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성찰로 인해 나는 엄청난 의심 속에 빠져 있고 그것을 머리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으며 또 이 의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즉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에 앉아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난국에 암흑에 빠지면 아이고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을 데카르트의 제2성찰에서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라티움어로 니힐 에세 케르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순간, 내가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구나. 라는 내가 또 등장하겠죠? 그냥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은 나에게 또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인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확실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거죠. 계속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의심하는 내가 있다. 그런데 의심하는 나를 두고 이 의심하는 나를 두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그걸 의심하고 있는 나는 지금 있잖아 라고 하죠. 그것을 데카르트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것 이렇게 말했어요. 케르툼 에트 인콩쿠슴, 즉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것. 그게 뭐겠어요? 지금 내 생각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나, 난국의 암흑에 빠져있는 나, 그리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나, 이런 것들은 나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들이죠. 그렇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제1성찰에서는 감각지각에 의존하는 나가 있었어요. 바깥에서 뭘 알게 되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끊어냈죠. 데카르트가. 끊어내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구나를 의심하는 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나 때문에 나의 의심 때문에 난국의 암흑에 빠지게 됐어요. 그게 난국의 암흑에 빠지게 된 것까지가 제1성찰. 제2성찰에서는 그렇게 난국의 암흑에 빠진 나, 즉 의심하는 나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하는 나가 있죠. 그게 두 번째 성찰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의심하는 나를 사유하는 나가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내가 의심을 해도 적어도 나는 사유는 하고 있구나. 나는 사유는 하고 있구나. 즉 나의 사유는 분명하구나. 까지 오게 되는 게 제2성찰입니다. 그러면 데카르트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나와 분리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사유한다라는 것이죠. 사유한다. 즉 그것을 레스 코기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유하는 나. 사유한다. 참 어렵게 어렵게 왔습니다. 데카르트에서. 네. 그리고 그것을 데카르트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내가 사유하는 동안에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장난이에요, 사실.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유와 관련되지 않는 여타의 것들을 계속 배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보고, 데카르트를 읽고 당대 철학자인 홉스가 당신이 말하는 레스코기탄스라고 하는 것, 사유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티움어로 레스인데, R-E-S, 레스인데, 그게 물체 아니냐. 그러니까 사유하는 물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벌써 사유는 사유고 물체는 물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레스는 물체라기보다는 띵, 그러니까 이것, 그것, that. 그 thinking that.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영어를 억지로 만들어 보면 사유하는 것 이렇게 말할 때 것이라고 할 때 것이 물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냥 그거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데카르트는 지금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홉스하고 데카르트의 주고받은 그 서로에게 주고받은 논박을 이렇게 보면 홉스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좀 궁지에 몰려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데카르트의 성찰을 읽으면 사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배척해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성찰은 일종의 사유실험이에요. 사유실험. 사실 뭐 형이상학이라는 게 다 사유 실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은 자, 제2 성찰에서는 그렇게 사유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유를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서 점점 더 그것들을 줄여서 데카르트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정신의 통찰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즉 멘티스 인스펙티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정신의 통찰. 그리고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말을 빌면 이 정신, 에스프리, 그죠? 프랑스어로 에스프리죠. 또는 멘티스, 이것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2성찰에서의 데카르트가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것저것 우리 인간이 살고 있을 때 이것저것 막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감각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걸 정리정돈해서 알게 되는 거죠. 즉 역사적 세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알미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것을 끊어내요. 끊어내서 이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일단 가정해서 배척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해서 의심하는 나를 말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를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순수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사유할 때에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확신한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순수한 사유를 할 때에만 내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나의 본질은 순수 사유다. 즉 나는 정신 자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에 이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면서부터 역사적인 경험 세계에서 살아가죠. 방금 데카르트가 이런 결론처럼 선험적인 자립적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데카르트는 이걸 왜 이렇게 확보하려고 이렇게 애쓰는가? 그것은 바로 확실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신을 통한 인식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 세계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진리가 아니죠. 죽기 전에 아 나는 완전한 진리에 이르렀어 이렇게 자신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역사적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암과 우리의 경험은 끝없이 수정되고 또 고쳐야 하고 또 반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완전한 존재, 완전한 알을 가진 존재는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알을 얻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불완전한 알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이 감각적인 암부터 끊어내야겠구나. 그 다음에 순수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 순수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신과 접촉을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깊은 산 중에 들어와서 돗닦는 괴인처럼 여겨지지만 이 시기에 데카르트는 좀 그럴싸한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봐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데카르트 제2성찰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 즉 순수한 자기의식에 이르렀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그것을 확인해 두고 제3성찰, 성찰에서 제일 긴 부분이, 분량이 제일 많은 제3성찰로 가겠습니다. 제2성찰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